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슬픔의 영성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 에카, 어찌하여라는 탄식으로 시작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깜짝 놀라며 탄식하는 반응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한글 성경은 이 에카라는 탄식을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에 걸맞게 슬프다라는 감탄사로 번역했습니다. 다 같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전의 예루살렘을 생각해보면 참 슬픈 일이죠. 한때 예루살렘은 열방 중에서도 큰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공주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과부와 같이 홀로 남았고, 공주같이 살던 이들이 강제로 노예와 같이 노동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한낮에 고된 노동을 마친 후에 밤이 되면 눈물이 뺨에 흐를 정도로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슬피 울어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전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아 쓸쓸하고 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의 이 아픔과 눈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초에 우리 김성 목사님과 함께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여러 목회자분들의 인사이트를 얻는 귀한 시간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4.16 세월호 합창단의 공연 시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연 자체도 감동적이었지만 올해 은퇴를 앞두고 세월호 합창단 단원으로 합류하신 한 목사님의 인터뷰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합창단에서 랩도 하시고 젊은 노래까지 소화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특별히 합창단의 합창단에 합류하신 이유를 묻는 질문에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헤셀의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은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예언이란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이 그 시대의 아픔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데에서 예언이 시작된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아픔의 자리에 함께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또한 아픔에 공감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센서가 바로 영성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지역교회 목회를 은퇴하는 대신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는 그 아픔의 자리에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서서 그분의 목회를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죠. 무너진 예루살렘과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담고 있는 슬픔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는 언어를 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의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현실은 쉴 곳을 찾지 못했다입니다. 이어서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계속해서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긴장하며 지쳐서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눈물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 자리에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한 위로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는 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 예루살렘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저희 길을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찾았지만 이제는 사람이 없어서 적막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탄식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서,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렇게 이 자리가 비어있는 것인가? 성전이 무너져 있어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성벽을 붙잡고 기도하듯이 무너진 성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무너진 성전터 가운데서 그들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예레미야는 안타까워하며 그 제사장들의 탄식과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죠. 이 아픔에 처녀들은 근심하여 시온도 공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 있어야 할 처녀들은 근심하는 현실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 공동체가 텅텅 비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절에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결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세상에 사로잡혀 갔다고 하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6절에 그것은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었습니다. 8절은 이것을 두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범죄도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자녀들은 다 세상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본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은밀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옷깃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누구나 쉽게 알아보듯이 죄는 눈에 띄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은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놓아둬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대로 가만히 놓아두면 그 죄는 더욱 번지고 언젠가 공동체가 무너질 것인데,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예루살렘의 죄와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한 그 말씀, 그 고난의 아픔에 대해 전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도록 하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나중에 대해 고민하고 이 나중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고민하고 말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자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죄악과 불행한 일을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철저하게 잘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비난하고 분석하기보다 먼저 탄식하며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서서 슬퍼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슬퍼한다는 것은 매우 건강한 활동입니다. 나의 감정과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아파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것, 눈물을 흘려야 할 때 흘리지 못하는 것이 질병에 가깝습니다. 이런저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돌아보며 오늘 예레미야애가 1장 9절, 10절, 11절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 마지막을 보시면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에도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슬픔과 더불어 기도를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아픔을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